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만나러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절로 23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고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인생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쓰라린 아픔이란 너무나 커서 어떤 좋았던 기억도 묻어버릴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마치 요셉 때 바로 왕이 꾼 꿈과 유사합니다. 포동포동한 소 일곱 마리를 메마른 소 일곱 마리가 삼키고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삼켜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7년의 흉년이 완전히 삼켜서 풍년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힘든 것입니다. 환경의 고통도 힘이 듭니다만은 가장 큰 고통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고통은 모든 고통의 절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신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고통을 통해 얻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함께 다윗의 시 시편 55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당한 고통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함께 2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게 고피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멘. 각 단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심, 탄식, 원수의 소리, 악인의 압제, 죄악, 노함, 핍박, 심히 아픔, 사망의 위험, 두려움, 떨림, 공포. 단어만 나열해도 이 시편 기자가 느낀 고통의 무게가 실로 엄청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고 고통을 온몸과 마음으로 절절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고통의 현장에서 머물고 싶겠습니까? 이 고통의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은 다윗의 마음이 또 나오죠.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고통의 현장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둘기처럼 그냥 날아가서 현장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편히 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단순히 벗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좀 멀리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이 너무나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7절에서는 그냥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버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실 물도 먹을 것도 부족한 척박한 광야일지라도 이 현장에서만큼은 벗어나고 싶다는 고백입니다. 폭풍과 광풍의 장소를 벗어나 피난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저자의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통 앞에서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의 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아멘. 이것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르막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 쓰라리고 아픈 현장에서 눈을 떼서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향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반면에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리막 인생입니다. 내리막 인생의 특징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시선이 향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범죄를 행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하도록 명령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도록 허락하고 자신도 취한 것입니다. 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낸 것입니까? 백성이 흩어지니까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시키고자 또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용했을 뿐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리품도 갖지 말고 진멸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집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소와 양과 낙타가 너무 좋아 보여요. 그냥 죽이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아까운 전리품을 다 죽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려고 소와 양을 가져온 것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는 사람들의 요구에만 부응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하나님은 악세사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악세사리로 알고 사람들에게만 시선이 향한 인생, 위기 속에서도 사람을 찾고 사람을 기대는 사람은 내리막 인생인 것입니다. 시선이 땅에만 머무는 내리막 인생이기에 사울은 내려가고 내려가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르막 인생입니까? 아니면 내리막 인생입니까? 고통이 다가오고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면 사람들이 흩어져도 기다립니까? 아니면 기다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존중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 판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합니까? 사울과 같은 내리막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오르막 인생을 산다면 고통의 때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때, 마음이 무너지는 때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르막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통의 때, 특별히 인간에게 당한 배신으로 인한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대인 교육에 관해서 섬뜩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독한 유대인 부모는 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잘하는 건데 아이들을 좀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뛰어내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올려놓고 아빠가 잡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러면 아이들이 좀 흥분한 상태로 올라가가지고 아빠와 엄마와의 어떤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또 아빠를 믿으니까 당연히 뛰어내리죠. 그러면 누가 안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면 다치니까요. 그런데 이 지독한 유대인들은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아준다고 해놓고 아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다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짓을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훈을 주기 위해서.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너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하는 거야. 네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 메시지를 각인시켜 주려고 이런 교육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치 이런 교육을 시켜주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이 인간과 너무 친밀해서 혹시 인간에게 기댈 것이 있지 않을까? 인간들이 내가 뛰어내리면 받아주겠지 하면서 무방비로 뛰어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인간을 믿고 신뢰하고 기대고 바라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실체를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로 11절을 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9절의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강포와 분쟁, 즉 폭력과 투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윗은 24시간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폭력과 투쟁으로 더럽힌 죄를 물어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특별히 재미있는 것이 혀를 잘라버리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에도 보면 악인의 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악한 자들이 혀로, 말로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언어폭력을 자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악한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나의 악한 혀를 잘라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신에 선하고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국 속담에 보면 Be silent or say something better than silenc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해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때만 말하라 라는 뜻이죠. 침묵을 배우고 혀를 제갈물리고 만약에 말을 해야 한다면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10절에 보게 되면 악인들은 성벽 위를 두루 다니면서 죄악과 재난을 퍼뜨린다는 거예요. 악으로 물들이는 것이죠. 11절에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소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혀졌습니까? 강포와 분쟁으로 더럽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총애하던 사람들,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죠. 12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12절은 풀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있는데 그는 원수가 아니래요. 만약 원수라면 내가 참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교만하게 잘난 체하고 나를 깔아뭉개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랍니다. 만약 미워하는 자라면 자기가 피하여 숨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고 무시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누구냐? 13절에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친우, 내가 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하죠? 다윗은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했답니다. 서로 의논하고 화기애애하게 친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와 함께 예배하던 예배 동기, 같은 교회, 같은 팀에 가까운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나를 찌른 것이죠. 배신의 고통이 너무나 큰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나 믿어버린 것입니다. 저랑 아주 가까운 분이 크게 사기를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고 재산을 다 날리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직원이 사돈 관계에 있는 목사님 자제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한다고 보고 그냥 백지에 사인을 해준 겁니다. 물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일처리하지 않는데 그분이 그냥 빌미를 제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작성을 해가지고 돈 빼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이 망하고 감옥 생활까지 하면서 남겨진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인간이 믿을 것이 못 된다라는 것을 뼛속 깊숙이 알았다면 사인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내가 내용을 보고 사인을 해야지. 제대로 된 내용 가져와. 그리고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서 사인을 했어야 하는 거죠. 인간을 믿은 것이 죄라면 또 상당히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을 믿느냐는 것이에요. 왜 사탄이 틈타도록 여지를 남겨두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라도 믿으면 안 됩니다. 두 팔 벌리고 뛰어내리라고 해도 낮은 곳을 골라서 뛰어내려야죠. 그리고 뛰더라도 상체부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발부터 혹시 안 잡아줘도 내가 착지할 수 있게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이 배신의 아픔을 겪은 것은 깨어짐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신의 짐을 하나님께 가져갈 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깨어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원수가 될 자를 친구로 알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을 방패막이로 피난처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고 아끼고 보듬어 주다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불쌍한 존재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읽겠습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아멘. 사망이 임해서 마치 땅이 갈라지거나 천재지변으로 죽게 되어 스올, 즉 지옥으로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심판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죠. 16절로 18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온우막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것이죠.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 즉 하루 종일 24시간 근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더라도 마치 압살롬에게 붙어서 반역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사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고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함께 19절을 읽겠습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전부터 계셨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불의한 자들을 낮추시는데 불의한 자들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의 실체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불의한 자를 보십시오. 화목한 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던 자를 향해서 손을 들어 친답니다.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고 합니다. 배반할 때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의 마음은 전쟁이랍니다. 그의 말이 기름보다 유화되어 부드럽대요. 그러나 실상은 뽑힌 칼이 되어 찌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밟으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님을 알기에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짐을 가져다 맡긴다는 거예요. 함께 22절을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영혼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은 너를 붙드시는 분이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의 의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기대서 예수님의 의의 정가를 받은 사람, 그가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를 붙드는 자, 의인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심판과 구원의 주님을 선포합니다.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 자들은 비명행사에서 원래 살아야 할 자기 연수보다 반도 살지 못하게 수명을 반감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주님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주님을 다윗은 의지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딜레마 중에 하나는 악인의 형통 문제일 겁니다. 악인이 형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준이 흔들립니다. 한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흔들리면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마음이 참 힘들어지는 거죠. 이때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시선이고 발은 집중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것이죠. 엉뚱한 데에 초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시선을 흔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마귀의 실체를 알고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순되는 것 같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가 집중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더디 오지도 빨리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와 화목했던 사람, 자기와 사랑해주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손을 들어 배신하고 눈에 피눈물 뺀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배신을 한다는 것 자체가 1차적인 심판이요. 결국 준엄한 심판의 대상으로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오르막 인생의 신앙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르막 인생은 고통의 상황에서 배신의 진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의 상황을 통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배신당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라도, 배우자라도, 자녀라도 믿을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좌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악인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화목한 사람에게 배신의 칼을 든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침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꼭 말해야 한다면 축복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품격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의 짐도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